VOA 세계 뉴스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3일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쿨레바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면서 왕부장과 러시아의 침략 중단과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과 왕부장의 이번 회담은 지난달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 참여를 거절했던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전쟁 당사국의 직접적 참여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기 직전 상호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가 주최하는 공중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미 해군이 22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들이 지난 19일 연합전력의 다양한 항공기간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 공군 주도로 열린 페가스 훈련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의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한 대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한 대,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2 전투기 한 대, 프랑스 라팔 전투기 두 대와 에어버스 330 다목적 공중급유기 한 대가 참여했다고 7함대는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훈련에서 이들 항공기관의 편대 비행과 표적훈련, 공중급유 등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동맹군뿐 아니라 모든 군 분야 간의 통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 영역에서의 군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연합군의 힘과 다양한 능력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페가스 훈련은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으며 지난해 7월 훈련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전투기가 포함된 양국군 전력들이 한반도 일대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인근에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칸 유니스 동쪽 바니 수하일라 마을에서 이스라엘군 탱크의 포사격으로 어린이 6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공습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칸 유니스 서쪽 알마와시 일대에 설정된 인도주의 피난지역 중 동쪽 일부에 하마스가 테러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지역에 대한 피난지역 설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과 중요 테러 활동으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머무는 것이 위험해졌다면서 알마와시 서쪽으로 일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알마와시 인도주의 피난지역에는 이달 초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고위군 관리 등 무장세력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하마스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4일에는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 방공망이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접근해오는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LO-3 방공체계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오기 전에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를 향해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 내 모든 민감한 기관들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일라트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남단 휴양 도시로 최근 후티 반군이 국제 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홍해로 연결되는 아카바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 승계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25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를 지지한다며 남은 대통령 임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한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겠다며 지금으로선 나의 재선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파트너가 돼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준 미국 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오늘 미국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며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은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경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서한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 재건과 노년층을 위한 처방약 비용 절감,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에 대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의 역사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에 노출된 100만 명의 재향 군인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했고 30년 만에 첫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과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사례로 들며 미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미국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우리는 함께 한 세기에 한 번뿐인 팬데믹과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했으며 전 세계의 동맹을 활성화하고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 대선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맞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공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오늘 나는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이었고 이는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원을 지칭한 뒤 이제는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미 언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 직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데 적합하지 않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한 번도 그런 자격이 있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과 가짜뉴스 그리고 그의 지하실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의 주치의와 언론을 포함해 그 주변에 있던 모두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을 보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어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교도소와 정신병원 출신이고 기록적인 수의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대통령직 수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는 그가 저지른 피해를 매우 빠르게 복구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할 최종 후보를 지명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나의 의도는 후보 지명을 받아 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중요한 선거에서의 분명한 선택과 관련해 미국인과 대화했다며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일까지 107일 남았다면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해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수십 년간 조국을 위해 봉사해온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놀라운 업적은 미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많은 미국 대통령의 업적도 능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통령으로서 일하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바이든 가족 모두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타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평생 해온 것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과 우리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며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존슨 의장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1,400만 명 이상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함으로써 자칭 민주주의의 정당은 정확히 그 정반대임을 증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재앙적인 정책 실패를 공동으로 소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하는 당의 정면도 지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며 2인자이자 완전히 무능한 국경 차례인 해리스는 미국의 주권, 안보, 번영 파괴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은폐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백악관의 혼란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적들은 미국 의회, 미군, 미국 국민이 국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존슨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 국민은 국내에서는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국경에서는 혼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는 나약한 리더십에 직면해왔다며 미국은 2021년 1월보다 덜 번영하고 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의 4년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전국 예비선거에서 미국 국민이 표현해 의사를 뒤집기에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워싱턴 민주당은 근로가정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한 국경과 거리 그리고 안정된 물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대통령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개방된 국경과 더 높은 물가, 기후 극단주의, 그리고 범죄에 관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직 사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이자 훌륭한 입법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인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국가와 당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조 오늘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이자 위대한 미국인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업적이 뛰어나고 중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는 첫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세기에나 한 번 있을 팬데믹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고 경기 침체의 위기에서 경제를 되살리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반란 주동자를 물리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성과 품격, 존엄으로 우리를 이끌었기에 오늘날 미국은 더 나은 곳이 됐다며 우리는 영원히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들의 전하는 서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공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미한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은 개별 지도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관계의 모든 측면, 특히 연합군사관계에서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한국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유이며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expect much change because Kamala Harris, if she's the nominee, would be expected to continue many of Joe Biden's policies.
특히 한국이나 더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뿐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도 이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해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와 관련해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앤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이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동맹이나 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정책과 태도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 행위가 일어나든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동맹들은 이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그들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돕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here could be big changes to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U.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ROK.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핵협의 그룹과 미국의 북한과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현 바이든 정부와 잠재적 트럼프 2기 행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적 균형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국도 다른 모든 미국 동맹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do just like every other U.S. ally. All U.S. allies, they make an effort to try to contact.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각 대선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어떤 행정부가 구성되든 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유능했던 적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한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새 행정부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국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확고하고 긍정적이며 확장 억제에 대한 견해도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n the new administration, if Republicans win, there could be some changes. But I think in the Democratic Party, the views are quite set.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제와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매우 강력한 입장을 견제해왔고 미한 관계에 매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선 때까지 이런 연속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선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X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며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적인 지도자로 입증된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전직 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우리 당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할 경우 조 바이든을 계승하도록 유권자들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당을 단결시키고 도널드 트럼프와 맞서 싸워 11월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 의원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야팔 의원은 이날 X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방금 전화를 걸어왔다며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를 10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11월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현명함과 경험, 업적 그리고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의 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나의 의도는 후보 지명을 받아 이기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모습이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의 힘과 민주체제의 역동성을 실감한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재 국가인 북한에선 국가 지도자의 권력 포기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올 11월 대선에서 투표할 예정인 조성우 씨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는 모습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토론 같은 것들이 TV를 타고 방영되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바이든도 본인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지간에 그 국민의 의견에 의해서 밀려나게 약간 자기가 이렇게 드랍아웃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하든 미국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예, 북한 같으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총 국민한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가 충분하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 때 할 수 없이라도 드랍아웃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고요.
조 씨는 변화와 부침이 어느 때보다 심한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겐 국민이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 같아 신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판단도 생길 수가 없거든요. 판단이 생기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 데이터의 진실이나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판단도 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이 국정은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그런 성적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라도 최소한 알 수 있는 권리라도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감춰지는 것들이죠.
미국 동부에서 사업체 두 곳을 운영 중인 로라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손님들이 매장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 후보직을 포기할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절대 권력 아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큰 충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올 11월 시민권 취득 후 두 번째 대선 투표를 할 예정인 김 씨는 이런 미국 대선 과정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은 틀에 박히지 않아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문란해도 문란하고 정자루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이 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틀에 일단은 모든 게 틀에 안 잡혀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이 나라는 뭐 지도자도 마음대로 내가 나쁘다면 나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볼 수 없는, 왜냐면 북한 같아서는 자기 그 권력을 내가 대통령이란 이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내가 이게 능력이 안 되고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아요.
중국의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에 사는 허강일 씨는 후보직 사퇴 발표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후보직 사퇴를 적극 권고했다는 소식이 더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북한 속담에 뭐 좋은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이제 속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대통령 뒤에는 훌륭한 측근들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이 진심으로 대통령님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퇴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유도 하고 또 대통령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고 양보하고 서로 돕고 하는 모습이 참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의 측근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꺼낸 순간 그 사람은 순대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북한의 이제 독재자는 그런 권유보다 자기한테 아첨을 바라는 것을 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측근들이 아첨만 하니까 나라 경제가 다 엉망인 거죠. 엉망. 예.
허 씨는 그러면서 지난주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총격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모두 북한의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찻돌도 두들겨야 다듬어진다는 소리가 있듯이 겉으로는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지금 대선 과정이 아주 뭐 복잡하고 혼란하다고 하지만은 많은 이제 북한의 이제 지식 있는 층들은 저렇게 바로 민주주의라고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고 느낄 겁니다. 그 대선이 얼마나 이제 훌륭한 대통령 뽑는 과정이 얼마나 저렇게 복잡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언제면 저런 날이 올까 하는 것을 아마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유권자 메리 씨는 대선 과정을 보면서 바이든과 트럼프보다 미국 유권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너무 통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10년을 살아보니까 너무 민주주의 대단하니까 너무 우리가 모르게 사람 아래 없이 막 일을 공격하는 거 보면 또 너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거출이 됐으면 어떤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성우 씨도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치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많이 좀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가령 이제 너무 이제 그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또 정치 세력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걸 할 때 다른 이게 어떤 나라의 미래를 우선에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떤 다른 상대 세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나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내 탈북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태로 누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이른바 오불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은 밤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대남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는 기강이 흔들리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 지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방부 직속 국군 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 내용을 담아 송출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최근 동부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비무장지대 안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압송된 북한 병사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 가족의 한국 망명과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 등을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전방 지역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모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고정식뿐만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 가동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이성준 실장입니다.
어제 13시부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쯤부터 저녁 8시쯤까지는 모두 50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한국의 경기도 북부와 서울 등에 24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였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보낸 지난 18일부터 서부와 중부, 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며 제한적으로 방송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오후 1시부터는 전방지역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국군이 고정식 확성기 전체를 동시에 가동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군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경고하면서 단계적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하면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조치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대한 북한군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기술적 열세에 있고 가장 꺼리는 한국 측의 심리전 수단이고 이에 대한 과거 북한의 반응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이동식 확성기는 8km에서 10km, 고정식 확성기는 12km에서 15km로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소리가 닿을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당시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겨 있고 북한은 한국을 교전국으로 규정, 한국과의 접경지대에서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과 같은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한국도 9.19 합의 효력 전면 중지 이후 전방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 당국이 확전을 원치 않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서로 응징을 공언하면서 사태가 출구를 찾기 힘든 미궁으로 빠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도 원점 타격을 공언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유엔군 사령부나 중국, 러시아 등 간접적인 대화 채널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말한 새로운 대응에는 무력 충돌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북단체들은 계속 보낼 거고 지금 양측 간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거든요.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군사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한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나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전자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접경지대에 대한 GPS 교란만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북한 GPS 교환을 상시적으로 그다음에 전방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한다면 또한 만약에 소위 전자기 스펙트럼 공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고요.
북한은 한국 측의 확성기 전면 가동 뒤인 21일 오후 8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멈췄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중단은 확성기 방송에 압박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풍향과 강수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ICBM 현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부는 19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 핵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which is during the Cold War I think there was a very small risk of strategic
나랑 차관부는 이날 미국의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과거 냉전 시대에는 초강대국 간 전략적 핵 충돌의 위험이 매우 적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나 중국 또는 북한에 의한 전역 핵 사용의 더 높은 위험과 맞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로 두 개의 경쟁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다수의 핵 도전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의 도전자들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We talk about the two peer problem. I don't like that phrase. I think it's the multiple nuclear challenger problem. Don't sleep on North Korea. And each of the challengers are different.
현대와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가장 높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격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재래식 전쟁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직면했던 것과 매우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랑 차관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핵 삼축체계,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that one, the modernization program was sized in the early 2010s.
나랑 차관부는 미국의 차세대 ICBM 센티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 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중국이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다변화하면서 확장하지 않았을 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의 역량 확장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센티넬로의 전환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넬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난 기존 ICBM 미니트맨 3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도 지난해 4월 BOA에 북한의 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상기반 ICBM과 해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본토 방어를 위해 3대 핵전력을 모두 현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ICBM인 센티넬 무기체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핀나랑 차관부는 앞서 지난 16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 능력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NCG is a living body and the work streams evolve with the threat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ies. Just as North Korea's
나랑 차관부는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태세,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주민 우선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의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강제노동과 불법무기 개발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단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앞서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강제 노동이란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부문과 계속 협력해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든 제품에 미국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북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의 사용이 깊이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e of forced labor against its citizens has become deeply institutionalized, raising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회의는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실태를 비판하자 주권 국가들 간의 친선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민간단체들은 중국 등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참혹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워싱턴 DC의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로 지난해 중국 내 수산물 공장 내 북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던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디렉터도 앞서 BOA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참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우르비나 디렉터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5도, 최고 29도, 안주 최저 23, 최고 28, 남포 최저 24, 최고 29도입니다. 신우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강계, 중강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강계 최저 23도, 최고 32도, 중강 최저 21도, 최고 31도입니다.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개성, 사리원 모두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4, 최고 27, 개성 최저 24, 최고 27, 사리원 최고 24, 최고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는 맑고 최저 24, 최고 34. 신포 오전에 구름 끼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4, 최고 31.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14, 최고 23. 해산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0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4, 최고 32. 평강 오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1, 최고 26도. 청진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 최저 17도,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 1 내지 2m.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3일 왕이 외교부장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쿨레바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면서 왕부장과 러시아의 침략 중단과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과 왕부장의 이번 회담은 지난달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 참여를 거절했던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전쟁 당사국의 직접적 참여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기 직전 상호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과 이란이 8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수단 정부 1인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21일 하산 샤 호세인이 신임 이란 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았다고 수단 정부군이 이날 발표했습니다. 압두라지즈 하산 살레 신임 수단 대사도 이날 임지인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떠났습니다. 후세인 알 아민 수단 외무차관은 대사 파견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상호 대사 파견은 앞서 지난해 10월 양국 정부가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단은 지난 2016년 이슬람 순위파가 주를 이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이후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등이 공격받자 사우디와의 연대 차원에서 이란과 단교했었습니다. 수단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글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도록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가 주최하는 공중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미 해군 22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들이 지난 19일 연합전력의 다양한 항공기간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 공군 주도로 열린 페가스 훈련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의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한 대와 PA-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한 대,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2 전투기 한 대, 프랑스 라팔 전투기 두 대와 에어버스 330 다목적 공중급유기 한 대가 참여했다고 7함대는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훈련에서 이들 항공기관의 편대비행과 표적훈련, 공중급유 등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동맹군뿐 아니라 모든 군 분야 간의 통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영역에서의 군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연합군의 힘과 다양한 능력,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페가스 훈련은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으며 지난해 7월 훈련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전투기가 포함된 양국군 전력들이 한반도 일대에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내 필리핀 군기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고 양국 외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필리핀명으로 앙융인, 중국명으로 런 아이자오상의 필리핀 전초기지에 필리핀 측이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임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야맹회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달 초 관련 양자협의기구에서 이루어졌던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상황을 완화하고 이견을 관리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인식 중이며 이번 합의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대변인 성명에서 해양 분쟁을 공동 관리하고 남중국해 내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양국 간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필리핀 측에 전초기지로 쓰고 있는 폐상육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철거하고 세컨드 토머스 함초를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키고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켰으며 이곳에 대한 재보급 임무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 방공망이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접근해오는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LO-3 방공체계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오기 전에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